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납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 20여 명을 기소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야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던 지난 9일 200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9월까지 헌혈을 한 사람 가운데 42명이 확진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혈액이 이미 다른 환자들에게 수혈됐는데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가 이번 주말부터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파리를 비롯한 8개 대도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야간 통금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도 우리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배경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JTBC 취재진에게 펀드 사기 주범들이 잡히면 증언하러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언론의 입장을 밝힌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밝힌 뒤 처음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아래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방음벽이 없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사람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 위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4시간 뒤인 오늘 자정이면 끝이 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의원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에 나와 조사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10억 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어젯밤 늦게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재산 11억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현역 의원은 20여 명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이 12명, 국민의힘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직을 잃으면 이른바 개헌 저지선인 백석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범 여권 의원들이 모두 직을 잃게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3월 8일까지 형이 확정돼 4월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합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K-방역이다, K-한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 하지만 정 의원은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오늘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수사를 피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빈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했을 뿐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 의원이 다른 혐의도 받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10명이 새로 더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인천의 주점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확인된 50명이 넘는 환자들이 오늘 발표된 숫자에 반영됐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진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통해 확산이 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확진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200명가량이 모인 행사에 다녀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때였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부산의 한 교회 앞. 조합원 총회를 날리는 현수막 앞으로 테이블과 천막이 세워졌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길가엔 버스와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총회에는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현장엔 구청 관계자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행사를 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정 때문에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방호복을 입고 소독을 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여러분 내가 알아보니까 그건 또 방역법 위반에 또 안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행사 장소였던 교회 측에서 총회를 하지 말아달라며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총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해뜨락 요양병원 종사자가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며 오늘 긴급 문자를 지역에 돌렸습니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총회가 열린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한 조합원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을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20여 명의 사람이 버스에 타고 과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을 하고 앞만 보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추가 감염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진 않았지만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또 숨졌습니다. 병원인은 만덕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단위의 방역 특별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커지는 불안감에 인정마저 끊긴 이곳에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문에 면회 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구도 막아버렸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입니다. 다행히 53명 외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진 80대 확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부산 만덕동은 최근에 식당과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곳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하나를 딱 집어서 방역을 강화했던 이른바 핀셋 방역 지역이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지금 많이 당황한 상태고 직원들도 많이 당황한 상태고
인근 요양병원들도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못 들어가고 아직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덕동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이따금씩 차량들만 지날 뿐입니다.
해외 언론사까지 낯선 풍경을 취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만덕이 여가 걸레들은 많이 걸리니까 밖에 외출로 잘 안 합니다. 이제 나오기를 좀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그냥 막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는 좀 오기가 싫어요. 겁나서.
식당 등 상가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아예 손님 없어가지고 문 팔고 갔어. 지금은 막 영진 없으니까.
그래서 15일만 못 늘었어요. 그냥 거의 한불 다 해갔어요.
설상가상. 애초 오늘까지였던 만덕동 집합 제한 명령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주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고석찬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헌혈을 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42명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공한 혈액은 실제 수혈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수혈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떻게 헌혈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올해 헌혈을 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명단을 받은 건데요. 1월부터 8월 말까지 헌혈을 한 사람들 중에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대부분 확진이 되기 전 혹은 완치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헌혈을 한 걸로 보입니다. 헌혈 시점에 증상이 있던 시기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42명이 제공한 혈액 45건이 일단 수혈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일단 보건당국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혈액은 괜찮다는 건데요. 지난 2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또 적십자사 등이 논의 끝에 확진자의 혈액을 일단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달 후인 지난 3월엔 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이 때문에 수혈을 받은 사람들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신종 감염병인데 불확실성이 크고 또 수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죠. 그렇다면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헌혈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대본은 매일 확진자 명단을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헌혈자 명단과 비교해 골라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헌혈을 했더라도 완치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액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 충청권에서 완치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남성의 혈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의 설명은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고 해도 중환자들은 혈액으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감염병 초기 단계엔 과학적 사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 후 3개월 기준만으로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개선 방안이 있을지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특히 유럽이 비상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적어도 한 달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야간 통행금지를 빼든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파리 시내를 오가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 3월에도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합니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을 넘더니 이달 들어선 하루 2만 명씩 나오는 등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et à plusieurs métropoles, à 8 métropoles en plus de la région Île-de-France.
이번 주말부터 한 달간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건데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길 경우 우리 돈 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차 대유행은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달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와 비교해 최소 2배가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실내외 모든 파티를 금지하고 손님을 초대할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와 인근 지역에 출근과 등교를 빼고는 지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That in some countries up to 60% of the people are really tired of the restrictive measures.
봉쇄령 약발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살 아래의 어린이들이 맞을 무료 백신이 동의나면서 정부는 급한 대로 청소년들의 물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청소년들이 맞을 백신이 걱정됩니다. 또 다음 주에 시작될 고령층의 무료 접종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냅니다. 청소년용 무료 독감 백신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독감 예방접종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병원 노출됐다, 뭐 백색 있잖아. 네네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병원 측에 먼저 전화드려서 확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믿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병원마다 무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13세 이상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무료 백신이 예상보다 일찍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청소년용 물량의 15%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용 독감 백신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매일 돌려보내는 환자만 못해도 20명에서 30명이고 전화를 50통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문제는 당장 올 겨울입니다. 지난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252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1%인 212명에 달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백신 부족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료든 무료든 백신을 일단 빨리 맞고 보자는 사람이 늘고 있고 정부는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백신 부족분을 돌려막는 데 급급한 상황.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은 부족한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유아와 노인 같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대선을 의식했는지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의제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두 발언 도중에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지금 내는 방위비가 공평하지 않다면서 더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But as I said before, we must find a more equitable means of sharing the costs of our common defense so it doesn't fall unequally on the American taxpayers.
네.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어나온 공동성명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국방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놓고는 어떻게 입장이 달랐습니까?
네,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서둘러 갖추겠다고 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속도보다는 조건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인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이렇게 나오는 건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대선 직전인 시점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의 공개적인 인상 압박도 그런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 안보실장이 워싱턴에 갔는데요. 누구를 만났거나 또 만날 계획입니까?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회동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교착상태인 북미협상,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이 참 심각합니다. JTBC가 반환된 의정부 기지에 가봤더니 땅을 파면 기름이 흘러나와서 유전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10년간 정화를 했다면서 민간에 판 땅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켠 물웅덩이엔 기름이 떠다닙니다. 땅을 파면 기름에 절은 흙이 나옵니다. 미군이 2009년 우리 정부에 반환한 경기도 의정부 캠프 시어즈입니다. 지난 3월 정화 작업을 마쳤다며 민간에 팔았는데 최근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기준치의 10배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공사장 곳곳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한 기름띠가 남아있습니다. 정화 작업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오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땅을 뚫은 구멍에는 이렇게 순식간에 기름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직접 한번 종이를 적셔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제도용지인데 순식간에 불이 타오릅니다.
사장들이 사업부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다 씌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뭐 유류오염 발생된 구간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이걸 사겠습니까?
정부가 캠프부지 2만 3천 평을 정화하는 데 쓴 돈은 약 250억 원 정도.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전체 면적 중 최소 40% 정도가 여전히 오염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제공한 미군 측은 규정만 내세우면서 책임 입증이 안 되면 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정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외면하는 사이 우리 정부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화 책임은 환경부 입단 입장이고 환경부는 땅 주인이었던 국방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을 민간한테 이렇게 전가시킨 것에 대한 실망이라는 겁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할 때라도 이런 부분을 그 우리 정부 측에서는 거론을 해서.
JTBC 최규진입니다.
1조 5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이 회사의 전 대표 이혁진 씨는 현재 미국에 있죠. 이런 이 씨가 JTBC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조율 중이라고 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8년 4월,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JTBC에 한국으로 올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주범들이 잡히면 증언을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의 주범인 X가 잡히면 재판 과정에서 저희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가 되면은 얼마든지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들이 왜 사기의 주범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 대신 자료가 더 있다고만 했습니다.
펀드 사기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X가 금융위원회의 모든 인적 자원들을 다 총동원해갖고 돕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은 X가 철저하게 짜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제 저의 진정에 대해서 묵살하고
옵티머스와 금융당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반대로 여권, 특히 청와대 연루설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대통령의 해외 행사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의 정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비들과 금융모피아가 획득한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귀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주범이 잡힌 뒤라고만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70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해 7월 기소 중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돈 중에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이 벌써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4,700억 원 정도가 4개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뒤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들인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텔 한 칸 아니면 심지어 키즈 카페를 사무실로 해둔 회사들로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옵티머스가 2천억 원 넘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CPS. 찾아가 보니 경기도 분당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간판도 사람도 없습니다.
계세요.
그나마도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쓰고 있던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사는 데까지 사겠다. 보증금이 다 될 때까지.
역시 2천억 원대 옵티머스 투자를 받은 업체 아트리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사무실은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한 칸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란 얘기도 들립니다.
시키는 게 원룸이에요. 50만 천에 왔어요. 학생들도 많이 살고 직원들 숙제는 사무실 아니에요.
회사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쳐서 4천여억 원을 투자받은 두 회사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2대 주주 이모 씨가 대표, 공범인 윤모 씨가 감사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옵티머스 핵심들이 세운 회사로 투자를 하겠다고 모은 돈이 흘러간 겁니다. 이들이 세워 옵티머스 투자금을 끌어들인 다른 회사들도 가봤습니다. 대형 스포츠 클럽 건물입니다. 280억 정도를 받아간 회사의 주소가 이 건물 로비로 돼 있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직원들은 당연히 그런 회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건물 지하에 있는 키즈카페에도 이들이 등록해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받아간 옵티머스 투자금도 400억 원에 이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18명의 검사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로비의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온 옵티머스의 고문을 최근 소환했습니다. 또 150억 원의 자금을 옵티머스 쪽에 넣은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의 회장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의 고문 이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내에선 금감원과의 창구 중 한 명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을 시기에 이 씨가 금감원 내부의 사정이나 조사 방향을 와서 알려주기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씨는 JTBC에 자신은 물론 직원들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옵티머스 일당이 여러 인사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하려 했던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모 대표와 윤 변호사의 대화 녹음엔 한 법무법인이 금감원과 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옵티머스 안에서 박사라고 불린 금감원 전 간부가 몸담은 법무법인입니다. 옵티머스에 150억 원을 투자한 스킨앤스킨의 이모 회장과 이모 이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마스크 사업을 이유로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빼내 옵티머스 관계사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쓴 혐의입니다. 옵티머스 일당이 마스크 사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객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이 펀드를 판 증권사의 문제도 보입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이 제대로 투자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화 한 통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약 4,32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판매사들 중 피해액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 NH와 옵티머스가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교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만나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이 실사를 나와도 다 얘기가 돼 있으니 형식적인 거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NH가 절대 먼저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NH는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옵티머스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문서를 위조한 윤모 변호사조차 당시 NH가 정말 대충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NH가 판매한 펀드는 옵티머스 안에서 특혜 펀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펀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한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회의 주재 문건에선 옵티머스 김모 대표가 하나은행 및 금감원과의 딜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문건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맡은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하나은행의 도장과 천공을 위조하고 하나은행이 발부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을 놓고 제기됐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대의 판단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나 전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 저자로 된 발표문엔 문제가 없지만 보조 저자로 올린 발표문엔 경미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연구 발표문 두 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윤모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여름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왔는데 서울대가 경진대회 관련 부탁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서울대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주저자로 이름이 들어간 첫째 연구 발표문과 관련해선 부당한 저자 표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도 분석했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반대로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둘째 발표문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지만 한쪽 분량의 포스터에 불과한 만큼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JTBC에 당시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엄마 찬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험실 사용 자체가 정치인인 엄마를 둔 덕분이라며 엄마 찬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결국 주저자 발표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발표문에 대해선 당시 연구진이 저자 등재 여부를 결정했다며 또 해당 발표문을 대입 과정 등에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성을 착취한 영상을 공유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도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N번방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교사는 4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포함됐는데 최근까지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인천과 강원의 초등학교와 천안과 아산의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교사는 가상화폐를 내고 많게는 1,1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N번방 주범인 각간 문영욱이 공유한 텔레그램방과 조주빈의 박사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대상인 정교사 3명을 일단 직위 해제했고 기간제 교사 1명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담임교사 했던 반들. 이거 아이들 사진이라도 찍어서 텔방에 올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교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걸리더라도 징계가 약해 성범죄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다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569m짜리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그동안 군과 경찰 그리고 소방청의 헬기가 이용하던 항로를 가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JTBC가 군이 생각한 방안들을 입수해서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현대차 신사옥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105층 건물이 들어서면 탄천위를 지나는 기존 헬기 항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이남으로 가는 헬기 항로 두 개 중에 하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건물이 300m에 이르기 전에 헬기 경로와 관련해 군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둔 상황. 협상을 앞두고 군의 검토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비행 고도를 1000피트 올리거나 건물 주변만 곡선으로 운행하는 방안, 아예 새로운 항로를 짜든가 해당 구간에서만 항로를 탄천 건너 잠실 쪽으로 100m 옮기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도 비행은 헬기 성능 때문에 안 되고
헬기가 갑작스럽게 수직이 착륙기도 아니고 바로 1000피트로 올라가서 하는 것도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곡선 경로 비행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새 경로를 만드는 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나은 게 잠실로 돌아가는 방안인데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원래 헬기는 이 탄천위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경로가 바뀌어서 100m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주택가 위를 지나야 합니다. 2013년 삼성동 헬기 충돌 사고도 있었던 만큼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소음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위험하고.
현대차와 군의 항로 협상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청이라든지 산림청 헬기까지 항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명확한 보완책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건너편인 광둥성의 해병대에 가서 한 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대만에 상륙할 부대인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광둥성 해병대 시찰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선전시 방문에 앞서 해병대부터 찾은 겁니다.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시 주석은 전쟁이란 말까지 거론했습니다.
시진핑指出,要把全部心思和精力放在备战打仗上,保持高度戒备状态.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대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다음 날 대만 독립세력이 불장난을 계속하면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이란 격앙된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만의 마주보는 중국 동부전구 인민해방군의 훈련 장면도 이례적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 장갑차를 이용한 침투작전과 낙하산 투하 훈련 등 모두 대만 공격을 상정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국가안보국은 본토에 침투한 대만 스파이라며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친함대 구축함이 항해의 자유를 앞세워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번째입니다.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기뢰 등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대거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안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다가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 속도를 좀 줄여달랬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울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파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돌아 총을 겨눕니다. 곧이어 총성 세 발이 울립니다. 주택가에서 농구하던 15살, 11살 두 소년이 타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농구를 하던 소년들과 과속을 하던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으며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속 40k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진로를 방해했다며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고 15살 소년은 이웃 동생이 사고가 날 뻔했다며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찬 운전자는 아이들에게 총을 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비켜갔습니다.
I was shocked that he was shooting at me and scared.
All of a sudden, almost right here. I'm shocked because of that happened.
아이들의 엄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Just simple as that. He's an animal. If he can just do that so simply with no thought, he doesn't belong here.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오늘 빌보드 시상식은 미국에서 열렸지만 방탄소년단은 인천공항 무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가지 못한 시상식,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소셜미디어에서 팬들 참여로 뽑는 톱 소셜 아티스트상은 4년째 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BTS! 2017년부터 벌써 4년째 이젠 연례 행사로 여겨지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수상.
They were with me on stage in Las Vegas and their fans screaming could literally be heard all the way back in Korea.
세계의 팬들이 따라 부르고 따라서 춤춘 BTS의 노래. 2년 연속 본상인 톱 그룹상을 받을 거란 기대는 무산됐지만 팬 투표가 반영돼 세계적 인기를 반영하는 빌보드 시상식의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은 4년 전부터 쭉 BTS 차지였습니다.
This award is a living proof that no matter where we are, yep. Army, BTS stay so close connected as always.
늘 팬들과 또 세계적 스타들과 무대를 함께 했지만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미리 찍어보낸 영상으로 소감과 축하 무대를 대신했습니다. 단절된 세계가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천공항에서 촬영한 특별한 공연은 대형 화면을 통해 해외 밴드 그리고 코러스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로 반년을 연기한 빌보드 시상식에선 마스크를 쓰고 무대에 서고 수상 소감으로는 건강을 기원하는 등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한 모습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달 있을 미국 대선에 투표하자는 메시지도 이어졌고 올해 서클로 톱 아티스트 등 가장 많은 9개의 상을 받은 포스트 말론은 트로피들을 카트에 싣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 씨와 구 씨가 서로의 휴대전화를 같이 써왔기 때문이란 건데 구 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최종범 씨가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 씨를 협박하고 구 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약 세 달 뒤 구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여성단체들은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1, 2심 모두 상해, 협박,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했다며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구 씨가 다른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해당 사진은 남겨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구 씨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거나 연인 관계가 나빠지는 거를 걱정해서 참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연인 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못한 거라는 좀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달 최 씨는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기증받은 심장 판막이나 피부 같은 인체 조직은 공공기관인 공공조직은행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기증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곳이죠. 그런데 공공조직은행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인체 조직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TBC는 1년 6개월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취재해보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먼저 하이혜빈 기자입니다.
사람의 각막과 피부, 뼈 등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의 조직을 채취해서 필요한 환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맡아 하는 기관이 공공조직은행입니다. 가공 비용이 비싸 민간 조직은행이 취급을 꺼리는 인체 조직을 주로 다룹니다. 실제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 은행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증받은 약막 두 개를 폐기했습니다. 약막은 태아를 감싸는 조직 일부로 각막 이식 수술에 주로 쓰입니다. 한 해 기증된 약막은 9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는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해진 작업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가공해야 하지만 늦어진 겁니다.
그거는 실수가 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실수로 조직을 수십개나 폐기한다는 것은 좀 의아심 된 부분입니다.
같은 해 12월 혈관 2개도 역시 폐기됐습니다. 작업자의 단순 실수가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폐기된 249건의 조직 중 3분의 1 정도의 사유가 작업 중 불량,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기증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 예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적으로 보면 좋은 어떤 그런 의료학 재료들이 소실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가공 이후 버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이 파손되거나 보관 냉동고 온도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관 냉동고를 추가로 들여왔지만 올해에도 20개가 포장 파손으로 버려졌습니다. 이식에 필요한 인체 조직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증자 수는 3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 은행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소중하게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기증자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무상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 같은 내부 비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공공조직은행 직원 A씨는 민간 가공업체 B사 연락을 받고 부상으로 뼈 이식제를 보냈습니다. 기증자에게 알리거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사내 승인 절차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 내부 고발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은 A씨가 내부 행동강령을 위반해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B사가 얻은 부당 수익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등 상급기관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겐 엄중경고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신고가 없었으면 인지를 했어도 조직 인력을 잘못 넘어갔을 가능입니다. 그 이상에서는 적지만.
은행은 3년 전에도 복지부 감사로 30건 넘게 지적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와 부당 월급 수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JTBC 보도 이후엔 식약처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길게는 4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오늘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68주 연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뿐 아닙니다. 경기도 지역의 전셋값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난 현장에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서연 씨는 최근 이사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두 달 사이에 1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광명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광명 역시도 좀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지난달 말 광명의 한 아파트는 7억 8천만 원으로 전셋값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 원대가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가 7억 5천, 7억 8천, 심지어 8억도 달라 그러니까 2억 정도 예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경기도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전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파요. 1억씩 올랐죠. 집주인분들이 4년째 미리 올리신대요.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선 지난 8일 약 11억 원의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아파트도 지난달 말 11억 원의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도 전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초유의 교회 재판을 열리게 한 이 기도문을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
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감리교단은 이 기도를 문제 삼아서 해당 목사에게 오늘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개신교 역사가 깊은 다른 나라와 또 국내 다른 교단과 비교를 해봐도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분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선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해 흔쾌히 나간 퀴어 축제의 축복식. 감리교는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한 죄를 물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시작한 1심 재판의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목사직을 2년 동안 수행할 수 없다는 정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가 된 건 교단 헌법의 이 구절인데 재판부는 이 목사가 축복기도를 한 자체가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조한 직접적 증거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판결에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축복식에 참여한 장로교 목사와 성공의 신부에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다른 교단과 비교해도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신교 역사가 오랜 나라들과도 다릅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UMC는 성소수자를 교단에 받아들이고 전도도 합니다. 나아가 성소수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성소수자끼리의 결혼식 주례를 목사가 봐도 되는지를 두고도 토론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논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는 완전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감리교 재판은 2심제인데 이 목사는 곧바로 항소해 총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고속도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씽씽 달리는 차, 그 때문에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JTBC가 만난 한 주민은 문을 열면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을 둘러보니 방음벽도 없어서 귀를 막는 것 말고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인 충남 홍성군입니다. 도로 양 옆으로 주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집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방음벽이 없어서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해 보입니다. 소음이 워낙 커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이사 온 주민은 밤낮 없이 계속되는 소음에 창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TV를 소리가 자꾸 점점 커지고 사람들 모여 있을 때도 이렇게 문을 못 열어놓고 대화할 때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밤에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해마다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지 않자 집 뒤편에 개조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한 해 한 해 뭐 검토해본다고 그러고 또 담당 한 번은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고.
도로공사 측의 소음 측정 결과 법적인 소음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한낮에는 70dB이 넘어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침실의 소음 기준은 약 35dB 정도입니다. 그 이상이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받은 채로 측정해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10dB이 높습니다. 심지어 방음벽이 놓여 있는 길 건너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보통 심하게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저거 방음벽을 했는데도 아주 안 좋아요. 통풍 불면 정신 하나도.
주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오른편에 보이는 아파트에서도 소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은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길을 넓힌 뒤 소음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묻자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딴 데는 보니까 소음 방치 다 되어 있던데 여기는 20년 지났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주고.
밤이 되어도 소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층들은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죠. 애들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솔직히 원래 안 되면은 뭐 국민청원이라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까운 방은 사실상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저 방에서 자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애들 쇼파를 붙여갖고 여기서 잠을 자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속도로에 대한 방음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300건가량 발생합니다. 수용되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소음이 기준보다 심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방음벽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도 22군데나 됩니다. 도로공사 측은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방음 조치를 끝낼 예정이며 2017년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음벽이 지어진 구간이 너무 짧아 마을 전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방음벽 생기고 갈라지니까 양쪽에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전문가 사이에서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마찰음을 줄이는 도로 포장 공법을 적용하자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자주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방음 터널을 짓기도 합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수성 알파시티가 대표적입니다. 29층 신축 아파트 등 주변 고층 건물을 고려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큰데 비쌉니다. 방음벽만 지을 때보다 5배 비싼 390억 원을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인간의 정신도 일상도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 전에도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홍지웅입니다.
네,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날씨가 뭐 부쩍 쌀쌀해졌죠.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아, 하지만 가을이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저를 포함해서 국내 약 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탈모인들입니다. 뭐 설명드리긴 복잡하지만 가을을 탈모의 계절이라고 부른다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바로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국정감사 자료 하나가 하루 종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 자료인데요.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입시 모집 요강을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보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신체검사 항목, 아 탈모증 딱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일 경우에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아 이것도 황당하지만 뭐 문신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드름은 뭡니까 또? 예, 물론 뭐 정도가 심한 여드름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냥 막 인터넷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죠. 이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없다고 총을 못 쏘겠습니까? 배를 못 합니까? 미국 영화 보면 대머리 특수부대원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탈모가 전염병도 아니고 말이죠. 더 황당한 건 이 규정이 본인이야 뭐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던 1982년 9월에 이게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해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우리가 말한 탈모 그 탈모 아니다 부인한 겁니다. M자, U자, C자 같은 일반 남성형 탈모 아니라 이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면적의 30%라는 것도 몸 전체의 모발 면적의 30%라는 건데 이 얘기도 좀 웃긴 게 말이죠. 그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건지 직접 재볼 수도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해군이 해명하기를 역대 해군사관학교 입학생 중에 탈모증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 남겨둘 필요 없겠죠. 해군 역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더군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얼마 전 대표 임기 끝나고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늘 국회 본청 로텐더 홀 앞 계단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 팻말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기업의 잘못으로 산업 현장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그 기업 관계자를 처벌하자라는 법인데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장난감 칼을 들고 있고 하하. 일단 심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계속 죽음이 예고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수많은 국민 보건조사 힘을 몰아주셔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뭐 인기더라고요. 인기 소설이면서 화제의 드라마, 지금 보시는 보건교사 안은영 속에 이 주인공 배우 정유미 씨가 연기한 그 안은영의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그 장난감 칼. 지금 보시는 저 안은영이 젤리 귀신을 막 없을 때 쓰는 무기죠. 자, 극 중에 이 주인공은 공사장 크레인 추락 사고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는데요. 예, 거기에 착안해서 앞서 보신 심상정 의원의 퍼포먼스가 있었던 겁니다. 야, 뭐 닮았다, 정유미랑 닮았다 아니다, 뭐 누리꾼들 반응이 많이 엇갈리던데 솔직히 심 의원 정유미 씨가 아니라 이분하고 닮았다고 말했었잖아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외모가 진짜 김고은 씨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때 이 조김고은이라고
영상. 아 근데 찾아봤어요 영상을.
아 김고은 씨를.
네. 네. 근데 솔직히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게 2017년 3월에 방송된 썰전인데 이 말하고서 심 의원이 상당히 좀 후회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탱크처럼 생긴 노란 로봇이 힘차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거뜬하게 이렇게 자동차 한 대도 밀어내죠. 길이 약 2m, 높이 1.5m지만 1분에 만 리터에 가까운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원격 소방 로봇 RS3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로봇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화재를 더 빠르게 진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와흘리 한 도로 위에 노루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6분쯤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로 뛰어나온 노루에 부딪히면서 급히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얇은 아연판에 이소무화가 빼곡한 점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교육자 박두성이 1926년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인데요. 가로 두 개, 세로 세 개의 점을 조합해서 우리 자음과 모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세계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서 훈맹 정음을 찍어낸 점자 타자기와 원판, 설명 원고 등 48점을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늘어난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 부담이 내려갑니다. 최대 23%, 약 43만 원을 낮춘 보험 상품인데 자기 부담금을 높이면 할인을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사고율이 낮아지면 할인폭도 커집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큰 이불을 펼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죠. 올려다 보니 전기줄에 고양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고양이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순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불로 받아내는데요. 무사히 이불 착지에 성공한 고양이는 그대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일을 못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린 뒤였습니다.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수원의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전에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고 고심을 거듭하던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고시원 입구로 들어가는 남성. 일용직 건설 노동자 47살 이모 씨입니다. 신발장 앞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 이 씨가 훔친 구운 달걀은 18개, 5천 원어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달 넘게 일을 못했고 무료 급식소까지 닫아 열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뭘 먹고 싶냐 하니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짬뽕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몸이 불편한 이 씨가 굶어 죽지 않으려 벌인 생존형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쟁점은 특가법 제5조였습니다. 절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내에 또 물건을 훔치면 징역 2년에서 20년을 받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손수레, 구리전선 등을 훔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이 씨는 출소 2년 5개월 만에 달걀을 또 훔쳤습니다. 판사가 형을 감해줘도 최소 징역 1년입니다. JTBC 보도로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특가법 근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최대한 배려를 한 만큼 출소 후엔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선 며칠을 굶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통조림 행과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며칠을 굶다 쓰러지기 직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4일 가까이를 굶은 적이 있었는데 몸에 당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가게 밖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더라고요.
A씨는 절도 전과만 6번입니다. 중3 때 매를 맞다 보육원을 뛰쳐나온 뒤 친구들과 음식을 훔친 게 첫 범행입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와도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에 훔치고 다시 붙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자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게 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보조금 월 62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방세 33만 원과 공과금 등을 빼면 남는 16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사 먹을 수 있었고 거의 매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몇 시에 음식 쓰레기를 내고 어느 빵가게에는 몇 시에 빵 같은 걸 다 폐기하고
사정을 들은 피해 업주들은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후장관 여섯 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 뭐가 뭐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울산지방법원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는 특가법 조항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생계형 전과자들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한 재범할 우려가 높고 징역형 처벌이 오히려 사회적 단절을 불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최근 이런 기계적인 법 집행이 너무 많다는 JTBC 보도 후 국회에선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사인 정희승 변호사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넣어야 한다면서 울산법원에 신청서를 낸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병으로 이제 당을 섭취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네. 편의점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분이 이제 훔친 물건들이나 액수 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거에 비추면 이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네, 이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절도라는 게 이제 그 모습이 다양할 텐데, 이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을 놓고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뭐 외면을 받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이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병까지 이제 생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예.
예. 네, 이분 범행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맡은 바 공분을 열심히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 몇 개 훔쳤는데도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돼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생계형 범죄를 판단하는데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예. 일단 그 심리 결과는 경과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희승 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만든 회사죠. 공영 홈쇼핑의 최창희 대표가 아는 사람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실 측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직원들이 최창희 대표의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업무 노트들입니다. 7월 12일 대표가 언급한 자문위원 후보에 강모 씨와 조모 씨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가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력과 연령, 월급 지급 방안 등을 언급한 것도 적혀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일을 할 사람 그 이름이 나왔고 그분들을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감사실에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어 공개 모집을 안 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담당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자문위원 추천 명부를 허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미리 선정된 위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후보에 오른 이들은 자문위원으로 채용돼 1년 정도 출근했습니다. 감사실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대표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검토도 마쳤습니다.
공영 홈쇼핑의 대표가 본인의 지인을 챙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학술 연구 영역을 체결한 정황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실한 조치를
최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2018년 공영 홈쇼핑 대표에 내정되자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러 명이 추천돼 그중 결정된 것이라며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이른바 분홍 갈대밭, 핑크 뮬리밭이 많죠.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끄는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핑크 뮬리가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까?
먼저 온라인 기사 제목 하나 보시죠. 핑크 뮬리 알고 보니 생태계 교란종, 또 동시에요. 핑크 뮬리 밭에 사진 찍으러 오세요라는 뭐 지자체 홍보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 뭐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고 또 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고 좀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산지인 이 핑크뮬리 생태계 교란 생물은 아닙니다. 이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용어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계 위해성 1등급 동식물을 말합니다. 현재 1급 식물은 16종인데 당장에 대책을 수립해서 퇴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네.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처벌도 받습니다. 그럼 핑크뮬리는 뭐냐? 지난해 12월에요.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태계에 당장 해롭지는 않지만 더 퍼지면 알 수 없으니까 계속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국립생태원이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할 수 있는데 1급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인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못 박아 쓴 기사는 잘못됐다는 네. 건데요. 뭐 몸에 해롭거나 한 건 아닌 거죠?
네,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 위해성 심사를 할 때 보는 기준 중에 일부를 좀 간략하게 해서 가져왔는데요. 인체에 유해하냐, 뭐 알러지 유발하는 거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핑크뮬리는 아닙니다. 또 제거할 때 어려움이 있냐, 넝쿨 식물 같은 것에 비해서 쉽게 제거됩니다. 다른 식물의 식생을 방해하냐,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핑크뮬리는 한 다발에 씨앗이 7만에서 8만 개씩 들어있고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편입니다. 너무 퍼뜨렸다간 외래종인 이 핑크뮬리가 토종식물이 사는 자리까지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 당장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더 심는 것은 뭐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에 심는 걸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핑크 뮬리밭에 사진 찍으러 가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심각하게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공원 같은 데 코로나 때문에 뭐 통제가 되는 편인데요. 네. 아무튼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이 핑크 뮬리 씨앗이 옷이나 신발에 붙어서 다른 곳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잘 털어달라. 또 아니면 아예 이 핑크 뮬리밭 한복판 말고 좀 멀리서 배경으로 찍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새 화분으로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화분 흙을 버릴 때는요. 핑크 뮬리를 아예 제거하고 버려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컴팩트 세단의 매력에 눈을 뜨다. 제대로 타다. 올류 제타.
폭스바겐.
최선을 다해 선 넘은 카드 로카.
네,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프랑스 공격수 은바페의 골 장면입니다. 골 망에 꽂힌 순간도 그렇지만 그 전에 배달하듯이 넣어준 패스도 참 아름답습니다. 골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런 도움은 어쩌다 나온 행운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내 시원하게 골망을 가르더니 수비수를 따돌리고 넘어뜨린 뒤 한 번 더 공을 꽂아넣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호날두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조타의 모습엔 이런 해설도 뒤따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will be kicking the television.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 찔러준 패스로 첫 골을 도운 장면도 주목받았습니다.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던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승부에서도 한 번의 패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포그바가 길게 띄워준 공을 펄쩍 뛰어올라 골문 앞으로 건네준 디뉴. 은바페가 미끄러지며 넣으면서 결승골을 완성했습니다. 영리한 도움이 없었으면 득점도 없었을 장면들. 골을 넣은 선수도 발만 갖다 댔을 뿐이라며 동료를 치켜세우곤 합니다. 한 바퀴 빙글 돌고 둘러싼 수비 틈새로 공을 빼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도 동료 앞으로 정확히 보냅니다. 화려함 대신 간결한 터치로 기회를 살려내기도 하는데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 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동작입니다. 수비도 공격수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에 실을 힘과 보낼 방향, 또 달리는 동료의 속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발꿈치로 슬쩍 밀어 상대를 속이는 재치도 치밀한 계산을 거쳐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시야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도움을 많이 하고 항상 뒤에 뭐가 있는지 공간에 대한 파악을 계속하고 있어요.
때론 골문을 지키던 골키퍼도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는 강하고 정교한 킥으로 골을 돕기도 합니다. 골 다음으로 기록되는 도움이지만 환상적인 호흡이 빛나는 장면들은 골망이 흔들린 순간보다 더 빛나기도 합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지구온난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다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호초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호주 북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1,500여의 어종과 4,000여 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곳의 면적이 1995년 이후 절반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걸 텐데 지구온난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때 배출하는 것이 조류입니다. 조류는 산호의 색깔과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 조류가 빠져나가면 산호는 뼈처럼 이렇게 하얀 골격을 드러냅니다. 이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과 17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백화현상으로 산호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연구에선 바닷속 폭염인 해양 열파가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양 열파는 백화현상은 물론 해양 포유류의 폐사율을 높이는 등 바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두 연구팀 모두 가능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단 높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한 저기압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은 비구름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주로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과 내일 저녁에도 이렇게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re we human? Or are we dancer? My sign is vital. My hands are cold. And I'm on my knees looking for the answer. Are